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찬양시 첫 번째 찬양시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성경 역사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적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14장까지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시의 원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15장에는 사실 다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3박 4일가 더 계속 할 수 있을 내용인데 우리 10분, 15분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주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스러운 찬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일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되 감사의 내용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먼저 찬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보다 앞에 나오는 게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베푸신 은혜를 먼저 찬양하다 보면 이 찬양이 조건적인 찬양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조건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기도하던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만 먼저 감사해서 찬양하다가 보면 그러면 순풍이 불 때는 찬양하고 역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역풍이 불면 불평하게 되고 태풍이 불면 원망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하되 하나님을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이지요. 4절과 5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아멘.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휘관들입니다. 당대 최고의 전사들이죠. 누가 애굽 군대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세계 최강의 최신의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뒤쫓아오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홍해에 아예 수장시켜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병거와 그의 군대 이런 부분들은 말과 병거, 병거와 군대 이런 부분들은 구약에선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세속적인 세상의 인간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덤벼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수장시켜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이 의뢰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시가 불리워진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예배 때에 이 찬양을 많이 드렸고 특별히 민족의 위기가 처했을 때에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이 찬양을 많이 불러드린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특별히 본문을 낭송하고 또 찬양을 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역사가 재현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홍해를 막 건넌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시온산성에 이미 데려다 놓으신 것을 믿으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목적지까지 이루시게 해주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1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서이다.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놓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홍해작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홍해작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재현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서울교회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재현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길을 이 찬양 이후에 이어지는 모습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순례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광야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13장과 14장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까운데 곧바로 가지 않게 하셨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싸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죠. 그들이 전쟁을 만나면 돌아가자 할까 두려워할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돼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이 백성들은 곧바로 탄탄한 대로로 달려가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다시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멸망의 공포가 계속해서 교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마실 물이 떨어졌다. 이것은 생존의 위협인 것이죠.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는 승리의 기쁨 또 시련의 슬픔도 공존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숙하고 구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이 눈앞에 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길 물 한 모금 없는 사막, 하루만 물이 없어도 목이 타는데 더군다나 광야 사막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드디어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다. 너무 쓰다. 마시지 마라. 그래서 마라라고 이런 것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쓰다 마라 마시지 마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두 가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모세는 기도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행하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물이 단물이 되도록 해주신 것이죠. 이 3일간의 물 없는 사막 여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는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아직도 안 됐구나. 그렇죠? 역사를 보는 우리는 당연히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수단으로 여호와 라파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만을 자주 기억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중심은 그 바로 앞에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신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를 치료하신 그 모습보다 더 근원적인 모습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의 치료하는 방식이 어떻게 은혜로 주어지는가?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 이건 절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건한 삶의 모습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동행할 것인지, 1년 이어지는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대신관계를 다음에는 대인관계, 사랑과의 관계, 어떻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사회,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갈 것인지, 여기에 내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규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법입니다. 법대로 판결하면, 이런 내용으로 실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인간과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것을 지켜 다스리게 하시는 대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 기적적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상처를 싸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도 들어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근원적인 모습은 이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도구가 율법으로 주신 것이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의 정신과 이 뜻과 그 뜻을 삶 속에 이뤄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사회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방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치료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여호와이심을 믿으면서, 결국은 말씀만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삶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더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이 나라의 민족 복음의 복음적인 복음화된 통일조국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주신 이 말씀, 말씀 위에선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삶,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마라 너머에 엘림이 있다.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느 지역을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주석에 나와 있는 것은 마라와 엘림의 사이는 한 10여 킬로다. 10여 킬로. 얼마 안 가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얼마 안 가면 있는 곳이죠. 사흘길 죽기 살기로 걸어와서 쓰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그 오아시스를 그 앞에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이 있다. 시련을 지신 위에는 반드시 그 회복과 위로의 은총 예비하셨음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